오늘은 기록은 신앙을 지배한다, 기록은 신앙을 지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의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어느덧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시는 지난 여름이 되셨나요? 오늘로써 국내외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단 하나의 한 곳의 선교지가 남아 있습니다. 9월 초까지 이어지는 농어촌 선교가 딱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선교회, 단기 선교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이전에 참석하셨는데 아직 좀 아쉬움이 남거나 더 참여하고 싶으신 개인과 팀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시는 길에 등록 데스크를 통해서 농어촌 선교회에 꼭 참석해 주셔서 남아있는 연계교회들의 사역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올 여름 몇 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면서 사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치와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오감을 느끼며 그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눈으로 담는 사람들이 아닌 열심히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기억을 담는 사람들이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카메라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SNS에 공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정과 사건을 이렇게 전달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휴대폰을 빌려서 그 내용을 바라보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들을 보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사진을 통해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진을 보니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이 사물과 경치보다 또 사람보다 더 멋진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아, 이게 또 사진이 주는 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이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사진, 그 공유 속에 나타나는 힘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광고 문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디카 붐이 열심히 일어났죠. 디지털 카메라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 유명한 카메라 회사의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 광고 문구가 너무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샀던 것 같아요. 카메라의 브랜드 이름이 바로 캐논이었습니다. 캐논의 뜻이 무엇이죠? 정경. 그러니까 내가 찍으면 정경이 돼. 내가 찍는 게 곧 진리야. 라는 이러한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광고 문구를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샀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할까요? 우리의 기록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에 남긴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로 기억될까요? 우리의 호흡, 바깥은 습했는데 들어오니 살짝 시원해진, 그러나 여전히 부채질을 하고 약간의 짜증과 약간의 불쾌감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일지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심령을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남기게 되는데, 사진과 영상이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훗날 우리의 망각은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기록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2000년 전, 그리고 3500년, 4000년 전까지 기록된 그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는 그 말씀 사건을 떠올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그 말씀으로 귀속시켜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8장까지 오늘 9장 본문을 읽었는데, 앞선 8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열심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예레미야의 뜻을 따라 성전 재건에 힘써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 건축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요청에 따라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묵은 땅이 기경되는 놀라운 부흥의 전조가 이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전조는 다름 아닌 말씀과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자 그들에게 부흥의 징조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찾아오는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앞선 8장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준비되었나요?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7일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율법책을 날마다 낭독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벽재건 공동체는 이 심령 부흥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열고 다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낭독에 힘을 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8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사경회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와 읽어주세요라고 자발적으로 청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했으면 그것으로 다 이룬 것 아닐까요? 이전의 신앙을 다 회복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건 공동체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여호와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이 주의 말씀을 떠나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보니 포로 70년을 겪어보니 그리고 나서 돌아와 주의 성벽을 재건해보니 큰 죄에 빠져본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한다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삶은 장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임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제 통독 수련회 시즌2가 있었죠. 제목이 항상 너무나 참신합니다. 발등의 불. 우리는 발등의 불이 떨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명목상 기독교인이 36%나 된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이제 1분단, 4분단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가운데만 이게 수치로 봤을 때 이 정도라는 것이죠. 36%가. 혹시 오늘 우리는 좋은 게 좋아서 어려서부터 습관에 따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뜻도 모른 채 그저 주문처럼 되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될 때가 종종 발견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자녀 세대의 신앙이 너무나 달라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도 말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지 못하니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삶의 모든 기준을 기록된 말씀 앞으로 가져다 놓는 거룩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큐티, 큐티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큐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큐티도 완전한 성경 읽기의 방식은 아닙니다. 현대 성도들이, 신자들이 너무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큐티라는 성경 읽기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한 성경 읽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전한 성경 읽기 방식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데이오리 문답 157문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주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읽고 있습니까? 또 모든 본문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 가운데 묵상과 적용을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쓰라린 멸망을 겪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또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기에 힘을 썼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회복을 넘어 우리는 부흥까지도 꿈을 꾸어야 되는 세대인데 우리는 어떠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에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겪었던 그 부흥이 내 삶에 재현되기를 그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세상 걱정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내 삶을 깊이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사건이 내게 다시 그저 반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바르게 선포되고 그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진과 팀 공동체 가운데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예배 자리에 더욱더 나오게 힘쓰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부흥을 맛보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건 공동체에 나타났던 두 번째 부흥의 전조는 말씀을 찾고 구한 것에 이은 부흥의 전조는 바로 경건과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율법책 앞에 섰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7일간 절기를 지켰고 8일째는 성회로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며 자기의 죄와 더불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르게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내가 틀렸구나, 내 주관과 내 계획이 옳지 않았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 주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한 귀로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나의 주관으로 말씀을 재해석하여 이건 맞고 이건 틀리지, 이건 내 삶에서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여호와의 율법책에 낭독되어지는 말씀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갔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타종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진정한 신앙은 겉사람만,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칭의,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로 인해, 그 속죄함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의 말씀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고쳐가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쳐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사회를 서는 것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비어있는 이 머리를 감출까였습니다. 왜 머리가 이렇게 속속속속 빠질까요? 이 머리를 이렇게 자꾸 긁고 만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작은 습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저희 진원 중에 최근에 밀가루 끊기 운동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밀가루를 안 먹고자 엄청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밀가루를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치킨집 같은 데 가면 돼요. 그냥 이게 밀가루인지 아닌지 모를, 이게 치킨이면 닭고기 같은데 이 씌워져 있는 건 밀가루잖아요. 그럼 이게 닭고기를 먹는데 닭고기와 더불어 밀가루를 먹는 것이죠. 이처럼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 나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하나 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다스렸던 옛주인의 습성, 그 죄를 끊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듦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죄를 회개했다 하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라고 탄식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는 심령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힘든 결단을 찾아볼까요?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이 가정들이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절교를 이루어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정말 그 결단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끝내 지키고자 했습니다. 치킨을 먹었던 그 형제는 이제 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성분을 바라보며 밀가루를 끊고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결단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자신의 가정을 깨는 그 아픔까지도 경험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귀속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2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0년 전, 100년 전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성함과, 성함은 기억할 수 있죠?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얼굴 기억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상의, 우리 가문의 조상들보다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전 그 앞선 세대에 조상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함이죠. 개인주의 신앙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와 온 지구적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것에 너무나 소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신앙 하나 간수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돌봐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우리 앞선 세대의 죄악을, 우리가 민족의 죄악을 대신 끌어안고 영적인 책임을 지고 기도하자라고 설교했을 때 강단을 내려가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피드백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죄와 책임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항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신부도 속담을 따라 아버지의 죄가 나의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라면 그 앞선 세대의 죄악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내가 결단코 나의 시대에는 나의 세대에는 끊어내리라.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에는 더 조금 더 거룩한 신앙을 전수하리라라는 영적인 결단과 책임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신앙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함께 교회 공동체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말씀과 회개의 운동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내므로 이 기록이 우리의 기억이 되어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와 열방을 책임지고 말씀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오늘 우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과 회개는 회복과 부흥의 전조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이 반복되는 절기가 진행되므로 24일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행한 일을 3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성회로 모여서 낮 4분의 1, 3시간 말씀 듣고 다시 낮 4분의 1,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0년 전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예배는 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길어요 했더니 꽤 길어요. 꽤가 어느 정도입니까 했더니 한 서너 시간 돼요. 그런데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서너 시간, 오후에 서너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1시간 넘게 하고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다음 설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설교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며 3, 4시간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 시간을 반복하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사라져가는 정말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제가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4분의 1을 3시간을 말씀 들었던 것을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한 5분 정도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힘들겠지만 우리 간사 리더 MT 또 수련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한번 우리도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아침, 이른 아침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오전 말씀 나누고 3시간 정도 기도회 하고 그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저녁 집회 말씀 3시간 듣고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네, 저부터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흥 집회 오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회복되는 예배의 모습으로 정말로 성도들에게 나타내주며 그 모습을 4절과 5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5절 읽을까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8명씩 나뉘어 학사 에스라가 서 있는 단 양 옆에 올라 정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함께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해 줄 때 또 책망해 줄 때 그 깨닫게 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단 위에 올라 레위인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때때로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설교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기도회 시간을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되나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오는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국내외 단기 선교를 참석할 때 팀원들이 준비하는 것과 비례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과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준비할 때 팀원들을 격려하고 돌아와서 연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자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사역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그날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그날의 사역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단기 선교를 가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아파도 와서 아프라고 합니다. 제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제가 이렇게 형제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배를 만져주면서라도 있을 테니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아파서 와서 아프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온 공동체가 그 한 말씀의 결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사역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높아질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아침마다 묵상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날그날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매일의 양식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강단 양쪽에 서서 크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주를 경배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강단 옆에 서서 함께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고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원리는 말씀이 기도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찬양을 이끕니다. 그리고 찬양은 다시 기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찬양의 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시편의 찬송과 수많은 선지자의 찬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는 것이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레위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6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 창조로부터 시작해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10장까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나의 기도로,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경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기억을 지배하였고 그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기록은 신앙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완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며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 둘 들춰내실 때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옳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회개는 구속의 찬송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를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찬송과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신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록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자녀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오셨고 부활승천하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기록이 우리의 신앙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그 성취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자훈련과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제 말씀으로 또 양육을 받는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을 더욱더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찾고 부르짖어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화되나 변치 않는 기록은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여 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말씀과 찬양 안에서 기도로 이끌려 거룩한 부흥을 맛보고 거룩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함께 말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 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앞에 우리의 모든 주관과 계획과 경험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자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고자 주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약속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 순간을 정말 순종하며 굴복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놀라운 삶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로 이루사 하나님 우리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삶을 내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부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